그럼 이번엔 한국의 북한 전문가와 함께 최룡의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국제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최룡의 비서의 러시아 방문 배경을 놓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북한 당국의 국제사회 고립 탈피를 위한 행보란 분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 그 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일이 사망하고 갑자기 사망하고 김정은 정권이 출범했는데 예. 이제 3년 됐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장성택을 뭐 갑자기 처형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김정은을 국제기구에서 이제 재소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 아주 사면 초과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경제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북한 동향을 보면은 일본하고는 납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뭔가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네.
또 강석주 대외 담당 비서가 유럽에 가고 또 이수영 외무상이 유럽, 러시아, 뭐 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외교를 이 당당히 외교를 다변화하면서 뭔가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영애가 특사로 러시아를 간다 이런 거는 이런 전반적인 어떤 외교적인 노력, 자기 어려움 또 고립 탈피를 위한 어떤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을 겨냥한 행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중국을 자기 네네. 쪽으로 좀 더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의도도 저는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2010년도 예를 들면요, 2009년도에 이제 핵실험을 했죠. 그리고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이제 대남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니까
네.
김정일이 중국을 세 번이나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이 어려울 때 뭔가 후원 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워낙에 고립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3차 핵실험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에 중국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러시아에다가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으로 러시아한테 편향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가면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이거는 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중국의 어떤 영향력 문제가 있으니까
네.
중국이 상당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중국의 태도 변화를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최룡의 특사를 시용한 걸까요?
예, 그 각국의 외교라는 거는
네.
국가 이익에 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러시아도 지금 저 북한이 저렇게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특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그 대미 내지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그 말레이시아 비행기 추락 격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국제적 고립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중요한 관심 국가의 하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북한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어떤 모색을 해서 어떤 미국과의 어떤 협상력 강화를 노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의 어떤 그 기본적인 목표가 유럽보다는 이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특히 동북아 경제권, 동북아의 영향력 확대 이게 상당한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끌어안을 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예.
마지막으로는 북러 간에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난인선봉 지구에 대한 그 어떤 항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연결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도
네.
북러 간에도 이해관계가 좀 있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네.
보기에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다 정치적인 이해가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뭐 이곳 워싱턴에서도 북러 관계 진전에 대해서 뭐 그리 크게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지적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러 간의 무역 규모가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렇죠.
러시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진전에 대해서 크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북한이 만약에 이제 북러 간에 네. 좀 더 긴밀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 과거의 북중 관계처럼 말이죠.
네, 네.
북러 간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러시아가 어떤 북한 핵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 북한과의 북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라는 새로운 징검다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떤 현재로서는 뭐 미국에서 과소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네. 이 사태가 이 이제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아, 자, 그런데 이번에 최룡해 비서가 또 특사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룡해는 일단 중국에 작년 5월 달에 특사로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경험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일단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그 대외 그 관계,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에서는 김정일 생존 시에는 김정일이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김정일 사망 이후에 또 그리고 그 김정일 사망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는 장성택의 얼굴이었거든요.
예.
그 장성택이 마저 처형됐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 마땅하게 대외 관계에 나설 만한 얼굴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네.
뭐 실무자들이 나서는 거는 나설 수 있지만 그 김정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얼굴이 없다는 거죠. 사실 황병서나 뭐 이런 가신들은 그 사실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실무자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용해는 빨치산 후예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김씨 왕족 로얄 패밀리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장성택 처형 이후에 어떤 북한의 김정은을 대리할 수 있는 네. 얼굴로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룡해 비서가 북한 최고 지도자의 특사인 만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네. 있는데요.
네.
아, 또 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 여러 관리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예, 예.
만난다면 어떤 의제들이 좀 논의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특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푸틴 대통령이 최용해를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그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김정은이 그 친서에 네. 아마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싶다. 아마 이런 식의 신서를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북한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부분들,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에서 러시아가 좀 중재 역할을 해달라.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북한 철도 현대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지원, 북한에다가 지원해주는 문제.
네.
또 최근에 그 하바롭스크 지역의 농업협력 문제를 북러 간에 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일종의 노동자 수출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극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로부터 이제 외화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많이 수출하게 노동자들을 파견하게 해달라.
네.
이제 그런 문제들 이런 근데 뭐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좀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정치적 측면에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도 있으리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또 앞서 얘기 나왔듯이 북일 관계가 좀 진전이 되니까 또 아베 총리가 먼저 방북해서 북일 네.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네.
모두 불발이 됐습니다. 자,
네.
그럼 이번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특히 유엔 차원에서 인권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정은 과거에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베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그 외국 그 정상이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만 논의가 됐었지 네. 김정은이 대외적인 역할에 대해 나와서 정상회담하는 문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아직은 국제사회의 외교 무대에 등장하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정상 해결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고 푸틴이 들어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여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당장 무슨 북러 정상회담이 이번에 논의되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와 함께 최룡의 북한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의 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